예, 이제 곧 2026년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이 시작됩니다. 이미 동부에서는 이제 25분 전에 새해가 시작되었겠죠. 저희도 동부 시간에 맞춰서 성구경신 예배를 언제부턴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는 말띠해입니다. 말띠. 말은 정말 저 사진 앞에 있는 것처럼 강합니다. 말은 강하고 또 빠릅니다. 말의 다리 근육을 보십시오. 말은 위풍당당합니다. 위엄이 있고 당당합니다. 게다가 내년은 또 오래지죠. 붉은 말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오에서 앞에 있는 병자가 붉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붉은 말띠가 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말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토마이죠. 털이 붉고 날렵하고 빠른 말입니다. 삼국지에서 여포가 부리던 말이 적토마였답니다. 멋진 말이죠. 늠름한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도 붉은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붉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붉은 말도 날렵하고 빠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붉은 말이 세상을 정찰하러 나가고 요한계시록의 붉은 말은 저렇게 칼을 갖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칼을 갖고 가서 심판하는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 붉은 말의 해라면 우리의 삶이 적토마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적토마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늠름하게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서 위풍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권력, 명예, 쾌락에 취해 있는 세상에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라고 깨우치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말이 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기도와 말씀으로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호흡, 숨쉬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소근소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아주 사적이고 친밀한 그런 시간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그러니 힘닿는 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지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운동도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찾게 됩니다. 2025년은 이렇게 지나지만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참비 식구들,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2026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이 모든 예언서가 완성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두 단어로 두 표현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될 겁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주 기본기입니다. 기본. 신앙과 삶의 기초 공사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탑 뚜리를 뽑으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일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예언자도 있지만 예언서를 기록한 대표적인 예언자 세 명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일 겁니다. 저는 이 세 명의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를 가장 좋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에게는 파토스가 있습니다. 페이소스. 그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으면 3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가장 닮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레미야도 고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누구보다 존중하고 후원해야 될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리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하면 핍박을 받고 예전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대세는 뭔고 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가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게 자기들은 잘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우상 섬기면서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형통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근거 없는 평화를 선포하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분명히 이 속을 챙겼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세는 무엇일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런 시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듯이 이 예레미야는 막대로 나무로 만든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고 회개하라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대세를 어기고 평화가 아니라 심판부가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기득권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자기 동네 명예를 실추시킨다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정도 하면 얼마나 강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힘들지 않았을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예언을 했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에 그림에 있듯이 고민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자기를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는 울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애통, 러멘트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어울리는 단어였습니다.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고 바티칸에 가면 그 시스턴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티칸에 가서 저 그림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이쪽 오른편 한 구석에 저 예레미야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못 찍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 눈앞에 그려왔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밖에 나와 있는 사진을 갖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쳤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도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뒷짐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주무시나? 뒷짐지고 계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는 사람들이 힘든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무시하고 예레미야 멸시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권력을 갖고 재물까지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허탈감, 상실감, 좌절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았습니다. 11절, 12장 1절 끝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종종 생기는 질문입니다. 2025년을 살면서도 이런 질문이 자주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내년에도 같은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하는 회의로 끝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말이 등장하죠. 세변역으로 읽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그게 세번역이었군요. 제가 세번역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걸 띄워야 되는데 제가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또 훨씬 쉽거든요.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들의 얽매여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사람들과 경주하다가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과 경주하는 것을 지금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과 경주해서 이기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평화로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면 요단강이 넘쳐서 물이 밀려들었을 때 과연 네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이란 물 속에서 무슨 뜻이냐면 창이라면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본문에 예레미야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이후 예레미야의 사역과 삶을 보면 예레미야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탄식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과 경주했고 요단강이 흘러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탁월했습니다. 말과 경주에서 이길 만큼 엑셀런스, 탁월했습니다. 언젠가 목요서신에 보낸 헬라어 단어 아르테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이 납니다. 강인했습니다. 끈질겼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에서 이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는 그런 까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함께 경주해라. Run with the horses. 말과 함께 경주해라. 무엇보다 신앙 속에서 기도와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갖고 말과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덕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우리는 탁월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과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탁월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멋지게 실천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힘들지만 기뻤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레미야에게 백지 수표를 넘깁니다. 너는 너가 하는 대로 해라. 우리랑 같이 바벨론에 가면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거절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 망한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나중에 민족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행복했습니다. 자기는 죽으면서 자기 부하 바룩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고 말과 함께 경주하는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이 경지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위풍당당했습니다. 신약의 용어를 빌리면 예수 믿는 사람다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양합니다. 추구하는 목표 역시 다양합니다. 획일성, 유니폼을 입혀놓은 것처럼 유니포머티, 획일성,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이 각자 일하면서도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 다양성의 조화, 다양성 속의 하모니,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여러 그 영역으로 다양하고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 속에서 사람과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저희가 된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습니까? 스페셜티, 전문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엑셀런스, 탁월함과 연결해서 어느 한 가지에 탁월한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탁월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물질, 명예, 탐욕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탁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하는데 탁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2026년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등, 기타 등등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판단 등에 얽매이지 말고 말과 함께 달려보십시다. 예, 하나님, 내가 말과 함께 경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놓고 새해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곁에서 가이드가 되셔서 함께 달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강물이 넘쳐도 넉넉히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